4번 메시지. 사대교회 흰옷과 주님이 시인한 이름.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의 상황과 상태가 교회 역사의 단계들과 일치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1세기로부터 현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는 다음 일곱 단계로 구분됩니다. 최초의 단계, 고난받는 단계, 세상적인 단계, 변절한 단계, 개혁 단계, 회복된 교회의 단계, 회복된 교회의 타락 단계 등이 그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개혁의 교회인 사대 교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대는 헬라어로 나머지 것들, 남은 자,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개신교를 예시합니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된 변질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믿는 이들, 즉 남은 자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남은 자들에 의한 회복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임. 3장 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가 강하게 살아있기 위한 것이요, 일곱 별은 그 교회가 강하게 빛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리스도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등대 한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필요했으며 그 인도자들은 그분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소마나 교회에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 권한받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입니다. 타락되고 세상적인 교회는 그분의 심판하시고 살륙하는 검이 필요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분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놋 같은 발을 가진 분입니다. 변절한 교회에게는 그분이 살피시고 심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입니다. 죽어있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칠배로 강화된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회 기독교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개신교회 기독교의 일곱 영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죽어있음은 일곱 영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그들의 조직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빛나는 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강화된 영과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일곱 영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강화된 실제화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오순절 운동이나 초자연적 은사주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강화된 영의 내주하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죽어있는 개신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위나 조직이 아닌 빛나는 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빛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4대 교회의 상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어있음. 주님은 4대 교회의 4대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어가는 것을 굳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두 구절은 소위 개신교회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개혁된 기독교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죽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게는 죽은 상태 안에서 살아있는 영들과 빛나는 별들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나머지 것들. 2절에서 주님은 죽어가는 나머지 것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들이란 믿음에 의한 칭의와 공개된 성경과 같이 이렇다가 종교개혁에 의해 회복된 것들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그것들은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그것들을 살아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부흥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들의 실상황입니다. 온전케 된 일이 전혀 없음. 주님은 또한 나는 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어느 것도 온전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성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른바 개혁된 교회들 안에는 온전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그들 가운데서 온전케 되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내적인 시야를 가졌다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 회복된 믿음에 의한 칭의는 다소 얕은 것임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칭의를 거의 생명의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고 주로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만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그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 아래서 행해진 어떤 일도 온전케 되지 않았습니다. 루터 당시에 회복된 것들은 죽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빈번한 부흥이들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 관한 중점은 그 교회가 죽어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은 죽어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꽤 살아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파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냉장고 안으로 넣어졌고 몇 개월 후 차갑게 식어져서 죽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들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른바 개신교회 안에서 자랐으므로 그곳에 생명이 결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 교회는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꾸짖음. 3절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절과 2절 모두에서 주님은 4대 교회에게 일깨워 죽어가는 나머지 것들을 굳게 하고 받고 들은 것을 지키며 회개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오심. 3절에서 주님은 또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귀한 물건들을 훔쳐가려고 옵니다. 개혁된 개신교회들은 죽어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비밀스럽게 나타났을 때 도둑처럼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주님은 갑자기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성경학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하며 결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투명하고 새롭게 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으로 착색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보좌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분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실 때까지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이미 기적했듯이 주님은 보좌로부터 많은 일들을 수행하실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일들은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 심판대에서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 등입니다. 공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나서 주님은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산의 아이와 천 열매들을 포함하는 초기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과정의 출발점에서 발생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이 휴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3장 3절과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도둑처럼 오시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초기에 이기는 자들은 믿는 이들 중 몇몇이 갑자기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의 재림의 과정이 시작되는 때와 초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의 때를 모릅니다. 그 때가 이르면 당신이 스스로를 준비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때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비되고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 사대에 있는 소수의 이름들, 그들의 옷을 사망으로 더럽히지 않았음. 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이름들이 네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함과 생활에서의 어떠함입니다.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특히 죽은 것으로 때묻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보다 더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더러움은 사망의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사대의 더러움은 죄의 더러움이 아니라 사망의 더러움이었습니다. 사망은 죄보다 더욱 더러운 것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그는 단순히 속죄제물을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을 기다려야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더러움이 죄의 더러움보다 더 심각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당신은 범죄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죽은 방식으로 집회에 온다면 당신은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망의 상황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정죄하지만 그들은 죽어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집회에서 시체들처럼 앉아있고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죽은 어느 것에도 접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우리 중 아무도 밤새도록 그녀의 사체 곁에서 감히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 동안에 더럽게 되었다면 아마 당신은 그녀를 전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죽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사체 옆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파적인 교회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비단 틀렸을 뿐 아니라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설사 영안실에 있는 시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그들은 사망으로 충만합니다. 사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추한지. 그것은 하나님께 악취를 풍기므로 그분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사망을 미워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게 낫습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왜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흔히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아이들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회 가운데 앉아있다면 당신은 결단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옳다 해도 그것은 죽은 오름일 따름입니다. 나는 차라리 올바르게 죽어있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살아있고 싶습니다. 나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생생한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죽어있는 오름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틀림입니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 주님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인정받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흰 옷이란 사망으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에게 인정받게 될 행함과 삶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특히 장차 올 왕국에서 주와 함께 행하기 위한 자격의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만일 당신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문맥을 읽는다면 당신은 이 일곱 서신에서 매번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그 약속은 장차 올 왕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이나 영원한 운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장차 올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장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곱 서신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지배적인 원칙입니다. 4절에서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 곧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천년 동안 계속될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그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닌다는 뜻입니다.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개신교회들의 죽어있음을 이기는 것, 즉 죽은 개신교를 이기는 것을 뜻합니다. 5절 전체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 후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 먼저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서 흰 옷을 입는 것은 천년 왕국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장차 올 시대 안에서 그들에게 주는 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옷을 마련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맨 처음 일은 그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탕자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련한 거지였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 옷을 입은 뒤에는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가 그를 의롭게 하는 덮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덮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칭의의 옷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는 또 하나의 옷이 필요합니다. 19장 8절에 있는 빛나고 순수한 세마포가 이 두 번째 옷을 나타냅니다. 예표론에 따르자면 시편 45편에 있는 여왕은 두 가지 옷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왕의 다스림에 있어서 왕과 함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숙해야 하며 또 모든 방해물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해서 목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로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성숙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관적인 의의로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입혀졌으며 반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 옷은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5절에서 언급된 흰 옷은 이 두 번째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옷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이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성경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생명책이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신성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이런 축복들에 참여하도록 예정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세 단계, 즉 교회, 천년왕국, 영세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단계 안에 있는 축복들은 죄사함, 구속, 거듭남, 영원한 생명, 신성한 본성 등과 같은 것으로 모두가 초기의 분깃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이들은 이러한 초기의 분깃들에 참여하므로 그들의 영적 삶을 시작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협력한다면 그들은 교회 시대에 생명이 성숙할 것이며 이러한 조기 성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실 상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 상은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며 그분께 선택된 이들이 교회 시대에 그분과 함께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자격제로 예비하신 주의 기쁨과 안식과 만국의 왕노릇함 등과 같은 그 단계의 신성한 축복들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선택된 많은 이들이 그분의 주의사함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등을 받은 후에 그분의 은혜와 협력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시대의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상인 그 시대의 신성한 축복들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동안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주님께 징계를 받아서 성숙하게 생명이 자란 후에라야 그들은 영세 단계의 신성한 축복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함께한 영원한 섬김, 영원한 왕노릇, 새 예루살렘, 생명의 나무, 생명수 등과 같은 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 단계에서 신성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자들이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영세의 신성한 축복들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서 주님과 협력하지 않은 어떤 이들은 천년 왕국 동안 주님께 경륜적으로 징계들을 받을 것이며 그 단계에서의 신성한 축복들을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하여 주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분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동안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 받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17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 후 주님이 택하심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이 선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했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패배하면서 살았다면 정녕코 주님은 우리를 선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선발될 것이며 우리의 이름은 천년 동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록 모든 학생의 이름이 학적부에 있을지라도 오직 소수의 이름만이 상을 받게 될 명단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은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장차 올 왕국의 천년 동안 그의 이름이 거기에 있지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가 천년 왕국에서 그의 장자 상속권을 상실하여 하나님이 본래 그분께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분이 선택한 모든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림으로 장차 올 시대에서도 역시 그들로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현재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함으로 왕국이 도래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장자 상속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협력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특별한 분깃으로 누리면서 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게 될 것이지만 다른 많은 이들의 이름은 거기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이상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것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장차 올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하나의 보상으로 정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보상은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격려하는 자극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국 시대를 놓칠 것입니다. 생명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참여하는 모든 이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서는 게으른 자들의 이름이 이 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그들의 이름이 다시 생명책 안으로 넣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 시대, 즉 교회 시대, 왕국 시대, 영세 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누리느냐에 좌우됩니다. 오늘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장차 도래할 왕국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누림을 놓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두 시대, 즉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를 통과하게 된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있게 될 것이며 영원 시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에 의해 시인되는 이름.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꺼이 이기는 자들이 두려고 하지 않는 믿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므로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에 의해 시인되지 않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 죽은 개신교회에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죽은 문자의 지식이 결단코 강화된 영의 말씀하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영입니다. 죽은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그 영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